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또 모여 예배단을 함께 쌓으며 또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다 믿고 또 힘써 실천할 바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55편 말씀, 핍박하는 악인들을 멸하심.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시다. 핍박하는 악인들을 멸하심.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시 그런 뜻이라고 보이고 찬양대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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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불평 혹은 깊은 생각, 깊은 생각, 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 불평 혹은 깊은 생각으로 편치 못하다는 말은 안정이 없다. 안정이 없는 게 편치 못하는 거긴 하죠. 안정이 없어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불평과 깊은 생각으로 안정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탄식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까닭은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목소리로 그를 위협하며 핍박하고 압제하며 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이런 위협과 핍박과 고통과 분노로 인해 지금 마음의 안정을 잃었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뢰을 때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무슨 말소리를 들을 때 왜 무슨 말인데 하고 이렇게 머리를 몸을 좀 굽혀갖고 귀를 가까이 대고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그래 무슨 기도를 하느냐 뭐가 소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은 잘 응답을 받을 듯하죠. 4절을 보십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공포들, 두려운 일들, 이런 두려움, 공포라는 말의 복수 형태인데 공포들, 두려운 일들, 이 내게 미쳤으며 사망의 공포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겠죠.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황공함도 역시 공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렇지, 정말 그렇죠. 새들은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죠. 멀리 날아가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딱 좀 쉬는 그런 새가 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새들이 뭐 먹고 살까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은 말이에요. 좀 편안하게 쉬는 데는 우리 멀리 날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같이 보이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 복잡한 인간사회를 벗어나서 멀리 조용한 데 가서 내가 좀 쉰다는 거예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죠. 육신의 고통도 심하죠. 마음의 고통이 보통 심한 거 아니죠. 그는 마음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 광야에 거하여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성 안에서의 생활이 산이나 광야보다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는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 같은 사람들의 핍박과 압제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TV에 나오는 자연인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다 도시 생활을 접어버리고 산속에 가서 은둔하다시피 아유 제가 또 어떻게 살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도 거기 가서 그 자연인이 돼서 그 속에서 또 좀 안정을 얻고 행복을 찾는 듯하는 사람들도 들어 보이죠. 구절을 보십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주님이시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독이라는 말은 파괴들이라는 단어인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남을 다 죽이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죠. 파괴들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는 속임이라는 말인데 속임이 압박과 속임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다윗은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성은 도시가 참 좋은 곳이긴 한데 마을이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서울 생활 혹은 서울 근교의 생활이라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모든 그런 필요한 것들이 다 가까이에 있어서 살기 좋은 것이다. 어떤 때는 시골을 오늘도 저 청주에 갔다 왔는데 청주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와 이렇게 넓은 곳곳에 시골들이 있고 뚝뚝 떨어져 있는 아파트도 있고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저기는 그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저게 가스 라인이 끝까지 들어오는지 아니면 프로판 가스를 전부 다 실어다가 거기다 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까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비하면 서울은 조금만 가면 뭐 지하철 있고 버스 있고 또 시장 가깝고 은행 가깝고 병원 가깝고 요새 병원들이 난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참 편리한데 그런데 이 성 안에서 다윗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투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 안에서 악인들은 강포와 분쟁, 잔해와 파괴 악독이라는 파괴 또 압박과 속임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세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서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인간사회는 항상 그래요. 세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들 모아서 규합해가지고 그런 당을 만들지, 당파, 패거리를 만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힘이 좀 적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때로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런 예, 그런 세력들이 되어서 활보하며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녔고 악한 일들이 성 중에 또 거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예,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의 덕성들과는 정반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사람들을 온유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악하고 강포하고, 노아 시대처럼 사람이 아주 악화돼서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사람 짓는 것을 후회한다, 다 멸하리라고 한 그때 노아 시대의 예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강포라는 말, 사람이 다 거칠어졌어요. 원래 사람은 순한데, 순둥이가 진짜 사람의 원래 모습인데 사람들이 다 강박해져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갖다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강포하고 남을 해치고 압제하고 또 서로 싸우고 속이고 속고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세력을 얻으면 백성들은 탄식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런 악인들 가운데서 하루라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사회 속에서 어찌 살랴, 도시 속에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홀을 털어버리고 저 멀리 가서 내가 조용하게 좀 혼자 차라리 살리라, 혼자 살리라. 다윗은 이런 현실에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저희를 멸하소서, 얼마나 마음에 그런 상함이 있으면, 주님 저 악한 사람들, 저희 인간 사회가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악한 말을 아주 잘하니까 아유 저 혀를 좀 나누어 버리소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의인들이 악한 사람들하고 나도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고 결투를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12절 봅시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하하. 다윗의 원수들이 원래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였으면 그래도 대비라도 했을 텐데,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래 원수는 원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건 내가 원래 그러니까 하고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 세상에, 세상에. 같은 동류고 같은 친구였고 가까운 친구였던 자가 어느 날 배신을 했듯이 등을 돌리고 그러게 그를 막 욕하고 비난하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가 그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를 얼마나 위했는데, 그를 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좀 내가 썼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긴커녕 뒤돌아서서 다윗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가지고 다윗을 비난하면은 속 많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라고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대화도 진지하게 서로 하고 의논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예배당에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같이 섬기기도 하고, 와, 그런 친구 교우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되었다. 사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주신 어떤 선언과 같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것 같죠. 그렇게 악한 자들이 사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음부는 무덤 혹은 지옥인데 무덤 혹은 지옥에 내려갈지도.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을 책망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본래 다윗의 원수이거나 그를 미워했던 자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만일 그러했더라면 다윗은 오히려 참고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이다. 다윗의 원수는 이전에 친했던 친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에 그와 함께 의논하던 상대였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를 비난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가인이 어느 날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그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없고 가인과 아벨 두 아들들만 아담의 아들들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서로 친하게 지냈을 듯한데, 그러죠? 같이 한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니까 얼마나 친해집니까? 고운 정, 뭐 나쁜 정이나 그런 거 다 들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서로를 촉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정도로 친하게 그렇게 자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이놈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너를 내가 죽여버리라, 죽인다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가인 속에 들어서, 그래서 들판에 둘이 있을 때에 그를 쳐 죽여버렸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것과 같이 형제들이 요셉 같은 형제들끼리인데, 그런데 그 형제를 그렇게 미워해서 그를 종으로 팔아먹어버리다니. 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종으로 팔아먹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여 원수들의 앞잡이가 된 것 같이, 그것도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그것도 밤새 기도하고 발탁해서 12명을 골라서 그 중에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긴 것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꽤 똑똑해갖고 산수를 잘했겠죠.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옛날부터 공부를 가르치면 꼭 산수는 기본으로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래도 돈 셈을 좀 할 줄 아니까 머리가 좀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 고기만 잡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수학 계산을, 산수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 잘 못하는 사람들은 돈 세면 계속 틀리잖아요. 돈을 세면 자꾸 돈 틀려갖고 몇 번씩 세는데, 가룟 유다는 아마 한 번 세면 다 맞추는 정도로 산수에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었을 듯한데요. 그래도 여하튼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에 발탁되고, 그 중에서 또 너는 재정을 좀 맡으라고 그렇게 돈궤를 맡겨놓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좀 생기고, 평소에도 돈궤에서 돈을 자꾸 손을 대가지고 슬슬 훔쳐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과 같이, 다윗의 지금 여기에 친구가, 다윗이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대적자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 듯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평안하고 형통한 것 같다가 갑자기 지옥에 던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악행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다윗은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불평 중에 마음의 안정이 없으며 마음이 몹시 아팠을 때 죽음의 공포들과 두려움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 세 번씩 저녁, 아침, 정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녁, 아침, 정오 하루 세 번이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습관이었던 것 같죠. 다니엘이 그 바쁜 국무총리의 일을 하면서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같이 또 사도들이 그들이 3시, 6시, 9시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한 듯하게 보이는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내 하나님께서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영혼을 평안 가운데 건져내셨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확실한 일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예, 건져내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가 많은 싸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때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에게 대적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그러나 심령에 변화가 없는 자, 자신의 지은 죄들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을 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를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악인들을 묘사하는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우유 기름, 우유로 만든 기름 같은 것을 버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버터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유 기름, 버터보다 미끄러워도 버터가 참 미끄러운 기름이죠.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묘사했습니다. 악인들은 화목을 깨트리는 화목,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나던 자를 깨트리는 자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다 그렇죠. 서로 화목하는 조약을 맺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해놓고 그 다음에 꽝 치는 것이 그런 독재자들의 전쟁하던 그런 방법이지 아닙니까? 상대방을 안심시켜 놓고 그 다음날 꽝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지 그렇게 하지. 악한 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말뿐이고 속으로는 너는 내일 보자, 내일 넌 죽인다 그러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그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워도 그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살기가 있습니다. 다툼과 불화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죄악이고 화목은 천국의 덕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입니다. 화평과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는 9가지 중에 예, 화평도 들어있고 온유도 들어있죠. 천국은 의와 평안과 희락의 나라라 로마서 14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 버리라, 에베소서 4장에 예,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버리라,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버려,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온유로 서로 사이좋게 지나고 온유한 마음을 항상 품고 선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의 모습이다. 22절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귀한 교훈입니다. 22절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읽으면 더 분명합니다.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들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와 같으다. 성경 주님이 그렇게 말해 짐을 졌습니다. 인생의 짐, 짐은 죄의 짐이며 죄의 결과로 가지는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슬픔과 고통, 가난과 질병 등의 짐들이 인생이 지고 사는 짐과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과 같지만은,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도 사람이므로 세상의 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낙심, 고통이 있고 때때로 고난과 핍박도 있고 짐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아멘입니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 주시는 주님이시다. 시편 68편 19절은 그랬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의 짐을 지고 하나님 또 부족했습니다. 또 연약했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긴 하지만은 죄송스럽죠. 너는 매일 짐만 나한테 맡기냐? 예, 그 짐 좀 안 맡길 수 없냐? 하나님께서 그러실 텐데,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자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맡겨버리라. 맡긴다는 말이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며 맡기는, 오 하나님 내 짐을 이제도 맡깁니다. 또 짐 좀 맡기러 왔습니다. 짐을 맡기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듯이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의인들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요동한다는 말이 낙심하거나 범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낙심해서 무거운 짐 짊고 내가 이제 할 수 없다, 나만 죽으면 된다든가 등등의 낙심을 하거나 또 그러다가 범죄하거나 그러면 요동하는 거죠. 요동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 때문에 범죄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러면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25편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보통 산들은 든든하잖아요. 저는 상도동에 살았는데 상도동에 늘 관악산을 보면 저 웅장한 산이 저 든든하게 항상 거기에 있는, 그 관악산 끝에 보면 산봉우리가 두 개인가 이렇게 저렇게 사이좋게 있듯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옛날에는 개울이 흘렀고 그 중턱의 중간에는 베델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는 몰라도 어릴 때 그 관악산은 그 앞에 냇가도 한 번씩 가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뭐 이쪽 이 동네는 합정동 동네는 저 북한산 많이들 등산도 가고 소풍도 가지만은 북한산이나 예, 그런 산들이 서울의 주위에 있죠. 그 산들은 항상 있는 것처럼 요동치 않는 산이죠. 남산 대표적인 남산이 서울의 명산이기도 하죠. 예, 남산. 그런 것과 같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든든히 23절 봅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요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악인들을 두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너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아, 표현을 그렇게 했네요. 인생이 태어나서 그래도 장수하면서 바르게 복되게 잘 살고 가면 복인데 내가 너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 절반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 단명한다. 또 복은 아니죠. 인생으로 태어나서 예, 할 일도 못하고 반도 못 사고 죽으면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악인은 돈과 명예와 권세 등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해하거나 죽이기도 하며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언제든지 속이기도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생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지옥에 던지울 것입니다. 다윗을 끈질기게 죽이려 했던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전쟁에서 마침내 전사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 다윗은 그를 사랑했지만은 그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예, 압살롬은 에브라임 숲을 전투해서 전사했습니다. 성도는 그런 자들, 악한 자들과 달라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바르게 인간다웁게 성도다웁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55편의 교훈을 잠깐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하고 때때로 친구의 배신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때때로 경험하고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배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신약시대에 주님 자신께서도 주께서도 친히 가룟유다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 일을 앞장서서 잡아주는데 앞장선 자 앞잡이가 된 그런 일을 경험해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런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속상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서 끙끙 앓지 말고 주님 경험하신 일을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시편에 나오더니 나도 이제 좀 경험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쯤 알고 각오하며 살아야 된다. 고난을 각오하고 때때로 친구의 배신까지도 각오해. 둘째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악한 자와 선한 자는 너무 대조되죠. 악한 자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악하고 강포하고 싸우고 속이고 그런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선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다. 반대로 온유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사람 되어야 돼. 착한 사람 돼. 저 사람 참 착하다.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예? 성화의 그런 모습이에요. 성화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 나온 아까 22절인가 요절대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돈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버는 것뿐이지. 벌어서 그 돈 벌면 그를 선한 일을 바르게 좀 하고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남을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고,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쓰면 좋은 것이고, 선한 일에도 돈이 필요하겠죠.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면 좋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말씀의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이니 경건과 도덕성 있게 살기만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고난을 각오하고 친구의 배신까지도 각오하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만 살고 모든 짐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5편의 내용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 친구의 배신까지도 있는 세상의 현실인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떠한 고난이라도 낙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형상을 이루는 선하게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고난의 현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의 부족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의의 길, 경건한 길,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